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제도 조직신학 강의 크게 일곱 번째 주제인 종말론 혹은 내세론의 처음 시간을 또 주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주제를 잘 정리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주님 종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종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조직신학 크게 일곱 번째 마지막 주제죠. 종말론 혹은 내세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주제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 몸의 죽음과 영혼 불멸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몸의 죽음, 몸의 죽음의 의미. 몸의 죽음은 개인에게는 종말이죠. 땅 위의 일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영혼 불멸하고 내세가 있지만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종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종말론, 내세론의 처음 주제로 좀 생각해 봅시다. 몸의 죽음은 의학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심장의 박동 혹은 맥박이 멈추는 것 혹은 코의 호흡이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영혼이 몸을 떠나는 현상, 즉 몸과 영혼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지만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은 사람의 육체도 짐승의 육체도 흙으로 일단은 돌아간다고 볼 수 있죠. 다 흙이 되는데 그러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혼이라는 루아크라는 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루아크, 짐승에게 루아크라는 말을 쓰면 깜짝 놀라죠. 짐승은 네페시쯤 쓸 것 같은데 루아크라는 말을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 짐승의 영 그러면 또 부자연스럽게 보여서 그렇게 번역을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흙과 영의 분리,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죽음은 다르지만 사람의 죽음은 흙,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 영의 떠남, 영이 몸을 떠나는 현상,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게 죽음이죠. 분리돼서 아까 말한 대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죽음의 현상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원인, 그럼 왜 이런 죽음의 현상이 온 것입니까?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알죠? 최초의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경고죠. 죽음에 대한 경고. 소위 말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게 죽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경고대로 된 것이죠. 여기에 죽음은 몸의 죽음을 물론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깊은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담고 있는 깊은 포괄적 의미라고 이해됩니다만은 여튼 몸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에 대해서 형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다는 말이죠. 원래는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게 영육에 결합된 인간으로 영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다. 그 죽음은 이 영과 육의 분리의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자손들을 쭉 아담이 몇살 살고 셋을 낳고 셋이 몇살 살고 또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계속 아담의 자손들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 경고가 있고 창세기 3장에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 기록한 후에 5장에 아담의 자손들의 그런 계보를 말하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 죽었다는 말씀은 경고대로 됐다는 말씀이죠. 범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한 사람은 물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은 죄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렇게 범죄했을 때 형벌을 선언하셨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선언하셨고, 또그 자손들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경고대로 된 것입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며,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다. 죄 때문에 사망이 인류에게 온 세상에 왔다. 성도의 죽음의 의미. 그러면 성도는 왜 죽습니까? 성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왜 죽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가 죽는 이유는 주 예수의 재림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습니다.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죽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죄 씻음을 받았지만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은, 주의 재림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재림의 때가 되면 죽은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남의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 예? 주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니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또 천국의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 신천신지가 땅에 내려온다고 표현했지만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고린도서 15장과 똑같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있는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걸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말하는데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변화돼서 고린도서 15장 52절 말씀에도 우리도 변화를 받아 그래서 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마중 나간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저는 재림은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들이 영은 구원 얻었으나 몸이 아직 구원 얻지 못하였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몸의 구속은 부활 때가 돼야 죄성이 전혀 없는 그런 몸이 되겠죠. 아직은 죄성이 있고 죄를 덜어 짓기도 하는 실수와 실패가 없지 않은 현실이지만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속에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탄식이 있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몸의 구속은 아직 미래에 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몸이 그 죄값으로 죽는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라는 것은 대속사역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성도의 영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게만 적용되면은 육체 부활할 것도 없죠. 그냥 영혼 중생으로 끝나야 되죠. 그러나 영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육 전체에 영혼과 육체 전체에 몸과 영혼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육의 모든 죄를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원리적으로는 법적 구원, 칭의는 법적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값으로 뭘 고난당하고 죄값으로 죽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원리적으로는 다 사하셨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100%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뿐 아니라 영육의 결합체인 나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영육의 결합체지 영만 나가 아니죠. 영육의 나라는 인격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죄값으로 육체가 죽는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근데 왜 그러면 죽는가?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죽어야 되는가? 성도들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실상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슬프고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슬프고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은 후 어떻게 되나요?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은 그러나 죽으면 우리의 영은 의식이 있는 영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그것이 뭐 슬프고 두려운 사건이에요. 그 죽음의 고통의 순간이 조금 그렇지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러므로 오히려 기쁨과 기대와 소망의 사건이다. 환송식 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의 말은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오. 나를 환송식, 나를 잘 가라고 좀 잘 그렇게 기쁨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죠? 기쁨과 또 본인에게는 기대와 와, 천국을 조금 있으면 보게 되겠구나. 그리고 소망의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구원 얻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경험하죠. 성도라고 해서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해서 고난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난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은 슬픈 일들만 아니고 고난은 좀 슬프긴 하지만은 그러나 유익도 참 많은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다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인격을 믿음 있게 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믿고 가게 하는 것이 고난이죠. 이 세상 줄 끊는다고 표현하죠. 세상 것다 우리가 믿을 것 없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깨닫게 되는 게 고난이고 또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아, 이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더 거룩하게 흠과 점 없는 자로 거룩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사람 속에 이 교만은 뿌리 박힌 죄성이에요. 조금만 뭐가 자 편안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지죠. 남보다 좀 가진 것이 좀 교만해져요. 이 교만을 꺾어서 겸손하게 하는 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도가 땅 위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마지막 고난이다. 마지막. 성도가 땅 위에서 고난을 받는 고난이 다 의미가 있고, 죽음은 마지막 고난이고, 마지막 훈련 과정입니다. 죽음도 통과하고 와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잘 우리가 통과하면 유익이 다 있어요. 죽음의 문 앞에 설때 사람이 다 온전하게 생각과 모든 마음이 이제 온전하게 더될 것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더욱 깨어 있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겸손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는 몸의 죽음의 중요성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몸의 죽음은 몇 가지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몸의 죽음은 각 사람의 생애의 마침이며 죽음으로 마감된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생애의 마침이다. 죽음이 참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지만은 결국은 모든 죽음으로 그 일생이 잘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믿음 있게, 거룩하게, 선하게, 또 겸손하게 그런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행한 일이 남는 것밖에 없어요. 그의 생애, 그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또 의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또 저의 뜻대로 살았느냐?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둘째로, 자, 죽음은 첫째 생애의 마침이다. 둘째로, 몸의 죽음은 각 사람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죠. 중요한 것이죠.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고 죽음이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이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가는데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와, 죽음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천국으로 들어가고, 죽는 순간 천국은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문에서, 천국 문에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하고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죽을 때그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니, 아, 몸의 죽음은 참 중요하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이다. 갈림길이다. 셋째로 몸의 죽음은 각 사람의 영원한 상태를 고정시키며 그 후에는 그 상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이죠. 고정된다. 영원한 상태의 고정. 몸의 죽음 후에는 그의 영혼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그가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원은 죽기 전에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주께서 하셨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큰 구렁. 영어 성경을 보면 고정된 큰 간격이 있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정된 큰 간격.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고정된 큰 간격이 있어.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다. 영원한 상태가 고정된다. 천국 아니면 지옥.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죽음으로 일생이 끝나고 일생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평가되고 바꿀 수가 없다. 몸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사람은 죽음을 잘 죽어야 돼. 잘 준비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준비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생을 아름답게 잘 마치도록 내 생은 죽음으로 마무리되니까 죽기 전에 할 일들을 많이 좀 하고 죽으십시다. 그래야지 예, 나중에 죽고 나면 아이고 내가 좀 많이 좀 잘할 걸 예, 걸 그러지 말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끝으로 죽음에 관해서 매장인가 화장인가 장례 방식을 좀 우리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장례 방식은 성경적 장례 방식은 매장입니다. 그렇죠? 매장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돌무덤 같은데 이렇게 시신을 놓았습니다. 땅에 묻거나 또 시신을 놓는 그것이 매장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3장 4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게 매장지를 주어 예, 햇사람들에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 죽은 자가 자기 아내 사라죠. 사랑하는 아내 예. 오랫동안 같이 예, 살았던 부부로 살았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 그 앞에 가서 많이 울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하기 위하여 햇사람에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 후에 아브라함이 19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돈을 주고 다 샀습니다. 그냥 준다는 걸 아니오. 돈 주고 땅을 다 사서 정식으로 사서 자기 소유로 삼고 거기에 장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장례 방식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매장을 했습니다. 땅을 파서 거기에 묻거나 또 굴에 예, 그래서 거기다 그것을 무덤으로 삼아서 거기에 시신을 두는 장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부활 소망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죠.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시신을 다 그냥 없애는 것보다 시신을 아무쪼록 놔두기를 원합니다. 자연히 시신이 오래되면 다 이제 흙이 되겠죠.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만은 우리가 시신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잘 보관하듯이 땅에 묻거나 또 무덤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임, 그것을 매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장, 오늘날에 많이 있는 방법인 화장은 이방 풍습에서 기원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도 물론 매장도 했고 불교인들도 그러나 화장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은 우리가 볼 때는 불교 문화의 그런 어떤 그 안에 풍습이라고도 보이고 자, 이런 화장의 풍습이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일반 경건한 사람들은 매장했지만은 사울의 경우 시신이 많이 훼손되고 해서 그 시신을 가져와서 머리도 잘려서 손실되고 예, 그리고 그 몸은 다 뱃산 성벽에 뱃산이라고 하는 성의 벽에 다 박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야베스 사람들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와서 그리고 화장했습니다. 너무 시신이 손상돼서 그렇겠죠.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한 후에 그 뼈를 그 나무 밑에 수목장하듯이 심었다, 묻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화장이라는 말이 그게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의 말씀이죠. 나와 있고 아모스 6장 10절에 보면 재앙의 날에 화장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화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화장이라는 방식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의 장례 방식은 매장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은 성도들을 화장하면 안 되는가? 예, 부득이한 경우에 화장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독교 교회도 화장을 허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매장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장례 방식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매장이 합당한 장례 방식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가 몸의 죽음과 영혼 불멸, 몸이 죽고 나면 영혼은 몸을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는데 몸을 떠난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혹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문제를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생각하지만 일단은 몸을 떠난 영혼이 불멸하다. Immortality, 불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죽은 후 그의 영혼이 계속 지정의의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지정의지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게 영혼이잖아요.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데, 몸은 사실은 아무런 그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몸의 모든 활동, 뇌의 활동, 또 우리가 입으로 뭘 말하고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영혼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지정의의 활동은 영혼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그 떠난 그 영혼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이 불멸하다는 말은 지정의의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의 영혼은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영혼 불멸의 immortality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몸의 죽음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진리이고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은 죽은 후에 후손들에 의해 혈통이 이어지거나 사람들은 나는 죽지만은 내 아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자손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또 그에 대한 기억이나 조상에 대한 기억. 아, 그 사람 참 대단했어.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기억이나 그의 영향력. 그분 참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어. 이런 영향력이 후손들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남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혼 불멸이란 말은 그런 정도의 후손의 그런 혈통 계승이나 기억이나 영향력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영혼이 계속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것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사상, 그리고 진리,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 1절을 먼저 읽어보면 사람들의 몸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며, 그러죠? 썩지만 죽지 않고 잠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들은 몸과 분리된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데 그 영혼들은 불멸적 본질을 가져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거할 것이지만 먼저 신앙 고백서의 표현을 보면 영혼들은 불멸적 본질을 가져서 영혼 불멸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실 사람의 영혼의 불멸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편적인 신념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몰라도 영혼 불멸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영혼 불멸을 긍정하였습니다. 세계의 여러 종교들은 사람의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을 우리 기독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종교들이 인정합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 굉장한 사상가들이라고 말하는 철학은 사실은 지혜의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필로소피라는 말은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인데, 그래서 사상가들은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가, 이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가, 또 철학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이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이런 존재의 근원, 존재가 무엇인가, 이 존재의 세계가 어디서 기원했는가, 존재의 근원과 또 선이 무엇인가, 또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의 가치는 이런 생각하는 데 있는데, 그런 것을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논하였죠.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많이 그래도 훌륭한 사상가들이라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상가들을 다 후대의 사람들이 존중하고 참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고대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영혼은 몸의 죽음으로 분해될 수 없는 불멸적 실체, 영혼 불멸을 믿은 거죠. 영혼 불멸을 믿는 불멸적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갈망하는 것은 영혼이 다 영생을 원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것은 그것을 충족할 어떤 것, 즉 영혼 불멸 같은 것을 암시한다. 그런 생각도 하고,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현상도, 이상하게 다 식물이 죽은 것 같다가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또 소생하고 하는 현상은 영혼 불멸을 암시한다. 이런 생각을 한 사상가들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세상에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 질서가 있어야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세 심판을 요구하고, 그렇다면 그 내세 심판에 근거하여 사람의 영혼이 불멸해야 되지. 사람이 영혼이 불멸하지 않으면 죽고 끝나버리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다 자살하고 죽고 끝나면 그것이 도덕 질서가 그게 어떻게 바르게 세워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 기독교 생각하고 가깝기는 하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영혼 불멸은 보편적인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 사상, 기독교 안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을 논한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 현대 신학자들 다수가, 신정통주의를 비롯한 현대 신학자들 다수를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넓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이탈한 그런 사상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의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한결같이 서로 어떻게 다 통했는지, 학파는 달라도, 현대 신학의 여러 학파들이 달라도, 자, 예를 들면 라이놀드 니버, 신정통주의자라고 보통 말을 분류하는 라이놀드 니버는 그의 책 비욘드 트레지디, 비극을 넘어선가요? 그런 책에서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이 몸의 부활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선입견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헬라 사상의 유산에 불과하다. 영혼 불멸의 개념을 아주 완전히 무시하듯이 헬라 사상의 유산,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폴 틸리도 사람의 자연적 특질로서의 불멸성은 영혼 불멸을 가리키는 말이죠. 비록 그것이 플라톤의 교리일지는 몰라도 기독교 교리는 아니다. 부정하는 거죠. 영혼 불멸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다. 또 불멸성의 상징이 이 유행하는 미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미신이라고, 영혼 불멸을 미신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죠. 사용하는 곳에서 그것은 기독교에 의해 근본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기독교죠. 성경적 기독교는 것을 믿는데, 기독교에 의해 근본적으로 거부돼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기독교인지. 볼틸리의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라면 영원 불멸을 부정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정통 기독교가 볼 때는 볼틸리 너는 이단이야, 영원 불멸을 부정하는 이단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왜냐하면 영혼의 참여는 죽음 너머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볼틸리의 생각에서 영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것은 죽음 너머의 삶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의 자연적 특질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죠. 내가 사람에게 영혼 불멸의 자연적 특질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음 너머에도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구속사학파의 시조라고 보통 말하는 오스카 쿨만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개념,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이다.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를 논하면서 자기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랑 좀 다른 기독교가 확실하죠.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 중 하나가 영혼 불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는데 우리는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자다. 지금 오스카 쿨만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와 우리는 아예 같이 상종하기가 어렵구나. 같이 가기가 어렵구나. 네가 맞으면 우리가 틀리고 우리가 맞으면 네가 이단이로구나.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더러 폴 틸리가 오는, 폴 틸리의 우리 책은 참 가슴 아프게도 한국의 보수적인 그런 한 교회, 디 무슨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장로님, 제가 그 장로님 출판사에서 책도 여러 권 번역하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출판사에서 번역돼 나왔더라고요. 아유, 장로님 잘못했어요. 폴 틸리의 책은 이단 책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공부하던 연세대학교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할 때그 1학년 학생들 교양 과목에 기독교 그 개론 같은 그런 교양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읽히는 책이 폴 틸리의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는 책, 그 이계준 목사가 교목이 번역하신 그 책을 가지고 그거를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 통제라, 통제라. 기독교 학교라는 연세대학교가, 반기독교적인 이단자의 책, 폴 틸리의 책을 가지고 기독교를 소개하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시간을, 차라리 성경을 읽혀. 성경 복음서를 읽히는 게 100번 낫다. 폴틸리의 책은 독약이야, 독약. 그것을 기독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혀갖고 백해무익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써 몇십 년 전, 1973년, 74년 그때의 현상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도 별 다른 바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자, 끝으로 우리가 성경적 증거 좀 봅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몇 사람 예를 들어봤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네 가지 좀할수 있죠. 첫째, 중요하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묘사들,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묘사들은 사람의 영혼의 불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은 몸의 죽음을, 영혼이 몸을 떠나,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은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아까 인용했던가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죽으면 분리가 되는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을 말할 때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도서 12장 7절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이라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죠. 자,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은 또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우리말도 그러죠. 우리말은 그런 뜻인지 몰라도 돌아가셨다. 사람을 죽음을 죽었다 그러지 않고 죽으셨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어디로 돌아갔는지 성경의 표현이 그 돌아간다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게 표현해 죽음을 표현한 거죠. 창세기 25장 8절에도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돌아간다는 히브리어는 모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모인다. 이것은 영혼이 무로 돌아간다. 불교 사상처럼 다 무로 흐트러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열조들의 영혼들의 집결지가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로 모인다. 집합, 죽으면은 그게 다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그렇습니다. 영혼들, 열조들의 영혼들의 집결지가 있다. 이러한 묘사들은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계속 존재함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영혼이 없어지면 그런 표현하면 안 되지. 돌아간다, 또 올라간다 그러죠. 그냥 다 사라져.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없어져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몸을 떠난 영혼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간. 둘째로 사람의 죽은 후 상태에 관한 말씀들도 사람의 영혼의 불멸을 증거합니다. 성도의 죽은 후의 상태에 관해서 구약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시편 73편 24절이죠. 거기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것은 땅 위의 삶을 묘사해서 주의 교훈으로 성경 교훈으로 죄하러 성경을 묵상하면서 교훈받고 땅에 살다가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그 죽을 때 죽은 후에 내가 죽게 되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속으로 영접되는 영혼, 영광으로 영접되면 그 영혼은 의식을 가진 존재죠. 의식을 갖지 않은 존재라면 영광이 영광이 아니죠. 무슨 영광이 아무 소용도 영광이나 왜그 수치나 아무 의식이 없으면은 그러나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말 자체가 그것은 의식을 가진 영혼 불멸을 증거하고 있죠. 또 주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 우리가 흔히 우편 강도라고 말하는 오른쪽 강도라고 표현하는 한쪽의 강도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낙원은 좋은 곳인데 파라다이스인데 그 낙원에 함께 들어감과 거기에서의 즐거움, 낙원이니까 즐거움도 그의 영혼이 계속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낙원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증거했죠. 우리가 몸을 떠나 죽음을 표현한 거죠. 몸을 떠날 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죽은 후에 영광 가운데 영접되고 낙원에 함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뵙게 된다. 그것은 분명히 영혼 불멸을 전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죽은 후 상태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그 음부는 지옥이라고 보이는데 시올 구약의 시올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무덤 지옥이라는 용어가 따로 없습니다. 시올 외에 그래서 시올이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옛날 킹잼 성경은 그 60몇번 사용된 시올이라는 용어를 절반 31번인가 절반은 무덤으로 절반은 지옥으로 번역을 아예 했습니다. grave on hell 완전히 그렇게 둘로 번역을 해서 문맥을 봐서 말이죠. 악인이 무덤으로 음부로 돌아가며라는 말은 이거는 무덤이 아니고 지옥이죠. 악인이 무덤에 가는 거야. 뭐 의인도 무덤에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은 다 죽으면 무덤에 묻히죠. 그러나 악인이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경고고 그것은 악인에게 놀래 두려운 그런 일이죠. 악인이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장 두드러진 구절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부자가 음부에서, 거기도 지옥입니다. 음부, 하데스, 헤이데스라고, 하데스라고 하는 것이, 예,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십시오. 죽은 후에 영혼이 고통 가운데, 불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지옥이 아니고 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악인의 죽은 후 형벌은 그러므로 영혼 불멸을 전제하는 것이죠. 영혼 불멸하자면 그 형벌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후 상태, 성도도 의인의 경우도 악인의 경우도 죽은 후 상태에 대한 묘사들은 영혼 불멸을 증거한다. 세 번째, 셋째로 부활에 관한 말씀들도 사람의 영혼의 불멸을 증거한다. 그렇죠? 사람이 부활하려면, 영혼이 불멸하지 않으면 뭐 부활할 것도 없잖아요. 영혼이 부활해야, 영혼이 불멸해야, 예, 그 영혼이 다시 몸과 결합하여 부활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다 우리가 죽으면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티끌이 되지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자기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해 성경에. 그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에요. 자는 사람 깨우듯이 일어나 일어나 하면 깨우듯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면 잔다고 할게 없죠. 죽었다고 하고 말아야죠. 그러나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거라 일어나라 그러면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겠고, 할렐루야, 영광의 부활이죠. 영생에 이르는 부활도 있고, 어떤 이들은 수욕을 받아서, 오, 두렵습니다.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12절은 마치 요한복음 5장의 주님의 말씀대로 두 이중 부활에,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죠. 그래서 여기에 영생의 부활, 수욕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죠. 예,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믿고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죽은 자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영혼이 불멸하니까 데리고 오셔서 다시 부활시킨다. 그 말씀이죠.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은 사람의 영혼의 불멸을 전제하고 증거하는 것이 분명하죠. 영혼 불멸하지 않으면 부활도 의미가 없다. 부활하지도 않는다. 넷째로 심판에 관한 말씀도 그러한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들도 사람의 영혼의 불멸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 주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말은 몸은 죽였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영혼 불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죽일 수가 있나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부활, 악인의 부활, 영육에 결합해서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마저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다 섰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 불멸하니까 그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예?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바다에서 죽어도, 물에 빠져 죽어도,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사망과 무덤이겠죠? 사망과 무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아마 지옥일, 악인의 지옥일 수도 있어요. 중간이 상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도 다 일단은 부활해서 최종 심판,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최종적인 불못 지옥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이런 말씀들은, 그 심판에 관한 이런 말씀들은 사람의 영혼의 불멸을 전제하며 증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론, 내세론의 첫 번째 시간, 몸의 죽음과 영혼 불멸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몸의 죽음은 개인에게는 땅 위의 일생의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잘 죽어, 준비하고 잘 죽어야 되고, 또 사람은 몸은 죽어도, 몸이 죽어도, 예, 그 영혼은 불멸한다. 불멸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몸의 죽음 후그 영혼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내세를 생각하고 지금 세상에서 바르게 잘 살다가 우리의 생을 잘 끝내야 되겠습니다. 생이 끝나면 더 이상 없습니다. 평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을 끝내기 전에 충성하고 선을 행하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시간 내세론 종말론의 처음 몸의 죽음과 영혼 불멸에 관한 진리를 좀 정리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함께 나눈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다 참고하고 이 진리를 믿고 깨닫고 믿고 굳게 서서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신앙적인 자유주의 사상,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불신앙 사상에 물드는 성도가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